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핵무기를 억제력의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일 기념행사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 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 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신빙성 있게 유포시켜 놓은 다음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미제국주의 체질화된 정책 실행 수법입니다.
오랜만에 육성으로 공개된 미국을 겨냥한 김 위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서 의례적인 발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북한은 6.25전쟁을요, 미 제국주의에 맞선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정전협정일을 승전일로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을 네. 맞아서 그동안 보면 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강력하고 공격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미국을 비난한 내용은 의례적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큰 우애를 끼친 나라다. 또는 우리 무력의 모든 행동들을 도발, 위협으로 호도하고 자신은 북한을 겨냥해서 합동 군사연습을 하는 강도적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 그리고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나라 사정이 어려운 데다 얼마 전에는 보건 위기까지 겪은 판국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거를 보면 미국과 또 한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이날 그 표명된 입장도 그만큼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기자가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해서 처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남북 관계가 순탄하게 갈 것 같지가 않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당분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밤이죠, 그 평양에 있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을 이제 분량으로 먼저 보면요. A4 용지로 한 9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미국에 대한 그 비난 이런 것이 한 장 정도고요. 한국에 대한 것이 한 두 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사실 한국을 더 비난하거나 공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설에서는 네. 아시겠지만 이제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가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도발한다면 그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아,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비난한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없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요. 특히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이제 불러서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모욕적인 예를 갖추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남북관계가 당분간 이제 순탄하지 않고 악화되거나 냉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앞으로 강대강 국면이 계속 앞으로 뭐 한 3년 이상 계속된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전문가들이 잘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연설문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했던 발언입니다. 그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살짝 그 하나의 그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지금도 그 상황이 북한이 굉장히 지금 경제난이 심한데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경제제재 완화, 해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경제제재 완화나 해제를 하려면 미국과의 그 협상, 미국의 승인 이런 것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걷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 대화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북관계 분위기가 지금 뭐 상당히 나쁘고 또 앞으로 몇 달간 나빠질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핵무기 언급은 좀 어떻게 과거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최근에 지난 4월 달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정책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발언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요.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핵무기를 사용한 말하면 억제력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무기 사용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명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핵 관련 언급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핵무기를 미국뿐 아니라 한국으로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네. 김 위원장의 핵 관련 발언을 보면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 당국의 말하자면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핵무기를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까지 확장해서 이제 앞으로 그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 윤석열 한국의 새 정부와 관련해서 전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 북한 군사력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차적으로 북한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이 관련 발언을 점점 더 뭔가 그 강화하고 확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을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반응을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최 기자.
네, 한국 정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그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 국가안보실은 이날 그 대변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위협적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무부의 그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그 정례 브리핑에서 여기에 관련해 질문을 받고 북한이 같은 메시지를 되돌려 받아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그 북한이 이제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얘기한 것이 어떤 그 군사적 충돌에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여기에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당신네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혹 아예 접은 것은 아닐까요?
미국이나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그런 분석 또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가령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한 측의 그 반응을 보면 일관되게 부정적이었고요. 사실상 지금 2년 이상 돼 있는 상황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내용적으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대화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또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게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인데요. 사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북한도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이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나 위상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한국과 관련해서도 앞서서 최 기자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이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접은 것은 아니다. 일말의 여지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그다지 의사가 없다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북한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대화와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었지만 그동안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전멸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네.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실명 거론하면서 비난한 것으로 보면 의미는 굉장히 작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2월 5일이니까 두 달 가깝게 조용한데 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한 19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5일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 미사일을 쏘지 않고 이런 것이 한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런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앞서서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그 한반도 인근에 가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효험이 있어서 북한이 좀 그 움츠러든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내적인 요인입니다.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보도를 보면 내부 사정이 상당히 나쁩니다. 북한 스스로 발표도 코로나 그 발열 환자가 한때 그 400만 명이 넘고 또 식량난도 많고 물자난.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 그 당대회에서 북한의 그 치약 같은 소비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요.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식량난도 심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대내외적 여건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서 그 뭔가 그 미사일 이 같은 건 도발을 그 중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3월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이 핵실험을 하는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예, 사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요인 또는 전략적인 요인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풍계리의 핵실험장의 갱도가 완전히 복구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관측하고 있는 그 전술 핵무기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준비는 다 마쳤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실험과 같은 큰 어떤 이런 행사를 앞두고는 전략적인 결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현재 그 계산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실익을 따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다만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은 별다른 실익은 없으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반발 그리고 비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경제적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력 갱생에 도움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추가 그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상당히 말하자면 이것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국이나 한국이 guessing 말하자면 핵실험과 관련해서 추측을 하도록 놔두면서 실제로는 미루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이 혹 중국의 압력 때문인 건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외부 전문가들이 그 궁금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사례 같은 걸 보면은 그 북한이 설사 중국으로부터 어떤 그 압력, 그 요청 이런 걸 받더라도 북한이 꼭 핵이나 미사일을 그 시험하거나 발사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가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아, 현재 그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한 95%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그 입장 이런 것을 거스르게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압력, 요청 이런 걸 받아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현상을 감안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하고 중국 사이에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즉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거나 발사하는 거는 그 북한의 그야말로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자유다. 동시에 같은 논리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도 스스로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그 중국의 그 자유다. 이런 하나의 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스스로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핵실험도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외부에서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제재에 동참을 할까요? 러시아도?
예, 그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안보리에서의 말하자면 대북 추가 결의, 제재를 위한 결의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실제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측과 전망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면서 사실 가장 낮은 단계의 규탄이죠. 언론 보도문 자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미국과 강하게 지금 중국, 러시아 모두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야말로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지금 갈수록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이완 문제라든지 또 그 인권 문제라든지 또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오히려 일종의 말하자면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그 책임 있는 입장, 지위 이거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고민도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동참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자체가 북한의 이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고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이런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암암리에 반대 내지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제재에 동참할까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28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혹 여기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이제 2시간 이상 화상 그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백악관 발표를 보면은 아마 그 두 사람의 그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가 가장 많이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그 타이완 방문 문제, 또 현안인 그 관세 문제, 기후 변화, 마약 문제 등이 아마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 언급이 없다고 해서 꼭 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거고요. 더욱 네. 주목되는 것은 그 미북 정상이 그 아, 대면 소통,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로 화상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 대면 소통,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논의됐는지 또 이것이 그 후속으로 논의가 됐는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말라고 경고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진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박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북한이 더욱 고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은 것이 당연하고요. 박 장관은 북한이 국내외 정세 그리고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실험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외 정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런 문제들 또 날씨나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갱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이 뭐 이런 얘기를 뭐 한국 측에서 한 게 뭐 처음이 아니고 그런데 과연 이런 그 언급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네. 북한은 그 필요한 석유의 100% 또 무역의 95%를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보다 중국이 얘기하면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을 그야말로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은 중국이 얘기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화 테이블로 나가서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설면은 이제 북한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 그 미국과 한국이 그 얘기해 달라는 것 거기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불확실한데요. 그동안 아시겠지만 북한은 계속 선결 조건 먼저 그 제재를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 선결 조건으로 들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얘기는 하겠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계획에 따라서 정치, 경제, 군사 등 과감한 상응 조치를 한다는 입장인데 뭐 과거에도 패키지 딜이니 뭐 일괄 타결이니 이런 비슷한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담대한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럼 그 계획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담대한 계획이라는 거는 한국 윤석열 새 정부가 윤 대통령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고위 당국자들이 이 표현으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공개를 할 것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서 담대한 계획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사실 담대한 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최근에 그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한국 측의 북핵 수석 대표죠.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달이죠. 지난 26일 중국 측 대화 상대죠.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의 과감한 상응 조치를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상응 조치를 과감하게 북한에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미 다 시행을 했었고 또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비핵 개방 3천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임 대통령 당시의 대북 정책이 비핵 개방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선택하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것이든 북한은 핵의 포기를 선결 과제로 하는 협상 또는 어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더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 장관이 다음 달에 실시되는 미한연합 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 북한은 이제 계속 그 미한연합 훈련 이런 것이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진 예. 장관은 이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은 북한의 그 핵미사일 개발이고 도발이기 때문에 미한 그 연합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8월 하순께 되면 아마 그 미한 그 연합훈련이 시작될 것 같은데 8월 하순에 이때를 기해서 상당히 한반도에는 그 군사적 긴장이 좀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박 장관이 지난 18일 도쿄를 방문해서 일본 당국자들을 만났는데 이 새 정부 들어서서 한국-일본 관계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일본 총리와 그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국가로 참여해서 몇 번 조우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바 있고요. 네. 또 박진 장관이 일본의 외무상과도 직접 만나서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상호 간에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반응이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과 일본의 지금 현재 경색된 관계는 사실 그 역사적인 연원이 꽤 긴 오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제시대 말하자면 일본의 강압통치 그리고 식민지배 시절에 발생한 여러 가지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 대한 배상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풀기가 쉬운 사안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지금 그 대국민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는 어떤 새로운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쉬운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포고문 발표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7월 27일 그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올해도 예. 예외가 아닌데요. 다만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이 워싱턴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추모의 벽이 준공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추모의 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또 한국군 카투샤 명단을 꼼꼼하게 기록한 그런 추모의 벽인데요. 이것이 이제 준공식을 열었고 또 미국과 한국이 특히나 한국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서 양자관계, 동맹관계에서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혈맹을 강조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더더욱 이번 그 정전협정 기념일에 이뤄진 포고문 발표가 더 의미가 다른 때보다 더 크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일을 맞아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비난한 소식,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소식,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일로 선포한 사실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